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많은 것들을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만 있다면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의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우리만큼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일찍이 20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를 쓰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가운데 주어진 소명을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며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노라라고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주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기의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마침 그의 눈앞에 살구나무 가지가 보여졌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이 아나돗은 살구나무의 주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겐 참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 가운데 사실 그가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는요, 이 사실 가장 이른 시간에 싹을 틔우는 나무였습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싹이 튀었기 때문에 살구나무 가지에 싹이 트는 것을 보면 아, 곧 이 겨울이 물러가고 꽃 피는 계절이 오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보면서 뭔가 변화를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 사실 이 살구나무의 말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샤케드라는 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을 때 예레미야는 샤크헤드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뭔가 대화인데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냐면 사실 이것은 언어의 유의였습니다. 샤크헤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본문 12절에 나오는 지켜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지켜본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표음이 쇼케드입니다. 즉 샤크헤드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내 백성을 지켜보고 있도다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켜보며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도 그렇게 주시하여 보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관의 젊은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방탕하며 불의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문제 앞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마침내 예레미야가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원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의심을 가지는 거죠. 바로 그 의심의 상황을 바꿔주셔야 됐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말씀하시며 지켜보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주기 원했던 거죠. 그렇게 되어야 이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살구나무의 환상과 쇼케드라고 말하는 이 청각적인 부분을 동원하여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을 더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가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까지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도 내가 저것을 보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그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마침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마치 이 동토의 계절, 그 암흑의 겨울과 같이 그 어떤 싹도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침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워지는 시절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지라도 그 말씀이 심판의 역사가 될 것인지 자비의 역사가 될 것인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자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악행 가운데 고집하면 결국 심판의 상황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복판으로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어쩌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수많은 괴로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인하여서 외면과 모욕과 핍박의 상황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듣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 지쳐갈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젊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이 불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모든 상황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역사 안에 이끌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대 가운데라도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노아를 택하여 멸망당하는 세대 가운데 의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받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함이 있거나 나음이 있어서 오늘 믿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안에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의 부활의 능력 혹은 그의 인도하심의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거듭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었던 정말 무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오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은혜의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을 주목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누가 믿음을 지켜가며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삶이 그 쉽게 혹은 함부로 혹은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의 이 길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이 세상이 과학의 문명과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세상 안에서 번영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나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분별하시며 혹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의 끝에 종말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개인의 삶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그 시점이든 혹은 이 세상이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든 종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바로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이냐.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살다 가면 반드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분주한 세상, 이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세상, 또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기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안주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알게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이 임박한 재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곧 임박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기를 거절한 그들에게 곧 재난의 상황, 큰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펄펄 끓는 가마였습니다. 그것이 이미 각도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이것을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이 유다 백성에게 곧 이 임박한 재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북쪽으로부터 강대국들이 곧 유다를 공격하여 내려올 것인데 그때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당하며 각각 그 심판의 맹렬함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를 깨닫게 했던 거죠. 전혀 자기들의 이 분주함 가운데, 육신의 만족 가운데 정말 영적인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 그것을 그냥 간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이 상황을 깨닫지 못했으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절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던 거죠.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않습니다. 또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징계의 불가피성으로 나타났던 거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현실을 고발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아,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목전에 이르렀구나. 이 끓는 가마와 같이 곧 북방에서 저 뜨거운 재앙의 상황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현실을 알려줘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현실을 가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알아들을까요? 이 말을 듣고 통회하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차례 여러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에 그 백성이 그 소리를 듣기 좋아했느냐?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 백성이 좋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잘 되리라, 너희가 부유하리라, 너희 자식들이 잘 살리라. 이런 말 들으면 밑도 끝도 없이 좋아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이 상황 아래 너희가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청하고 있구나. 너희가 곧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들은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선지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영적인 암흑, 불의한 시대가 깊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어두움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상황조차도 알 수 없게 영적인 장님이요 귀머거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직면하고 있던 상황과 우리의 시대는 좀 다른가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느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에 종말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이 멸망의 세대로 끝날 것을 그들 가운데 말하면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예비된 역사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이든 이 세상의 끝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편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왔는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믿음을 지켜 살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종말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눈앞에 다가오는 심판의 상황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멸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이 유대 민족의 상황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저 한 젊은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들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를 준비시킵니다. 그로 하여금 이 말세 때를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 허리를 동이라. 즉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네가 나가 말할 때 저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들 가운데 너를 반박하며 너를 대적하며 너를 어렵게 하는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너의 마땅히 행할 바를 중단하지 아니하게 오늘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그 두려움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끓는 가마에 이 상황을 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라고 그걸 작게 축소하거나 미화하거나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강단의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 서서 하나님의 경고가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자기 눈앞의 것만 몰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지 않고 평안만 갈망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관하여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경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신앙의 올바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사명도 자기 백성이 비록 그것을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소리 심판의 소리 앞에 분노하며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협할지라도 그가 해야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예레미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생각보다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 세심한 성격이었고 성정이 올곧은 사람이었고 자기 주변의 작은 미동도 감지할 만큼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때에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그 모든 상황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설득해도 듣지 않는 상황 앞에 애통하고 절망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이 곧 이 끓는 가마에 이 진노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했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유다 백성은 완악해서 듣지 않는 상황. 그러니 아무리 말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절벽에서 혼자 떠드는 것 같은 이 상황 앞에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좌절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무려 40년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한 번은 예레미야가 그랬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난 못하겠다라고 그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강권하며 알게 했던 거죠. 그래서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충신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듣지 않는 그들 때문에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 이 삶이 힘들다고 돌아서고 싶고 숨고 싶은 그 순간에 안 하겠다고 하면 그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답답해서 또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대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저런다고 너 달라지느냐?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복받을 줄 아느냐라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조각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믿음의 길에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이 답답함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 성도는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를 계속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앞에 있는 어두운 현실,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섰습니다. 또한 여러 귀족 앞에, 백성 앞에 서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 앞에 돌이킬 때 너희가 살게 되리라고 아무리 그들을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는 상황 앞에 그는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대적하나, 그들이 너의 말에 반박하나,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너를 반박하고 논쟁하나, 그로 인하여 네가 어려움을 당할 거나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가운데는요,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엄습하고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끝내 이기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 백성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으로, 내가 너를 그 어떤 무기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쇠기둥으로, 또한 무너지지 않는 놋 성벽이 되겠다라고 전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칠 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려 할 때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고, 아무리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그들 가운데 밝히 증거해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들 앞에 때로는 이 답답함 혹은 무력함,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그 모든 상황에 너를 지키고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의 세대가 이 역사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지켜보며 너희 삶에 늘 함께하기 원하며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이 말세의 때에 담대하게 믿음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편안한 것을 만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걱정하지 마라. 너는 견고한 성읍이요, 놋기둥이요, 놋성벽과 같이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유혹 혹은 세상의 불의함과 맞서야 되는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많은 상황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 자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믿음을 지켜가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세대가 세상의 많은 것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자가 나타날지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사 이 구원의 은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도의 삶을 지켜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주제일침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